골로새서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어제 서론 겸 1, 2절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 아시아가 다 몰려와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함께 복음을 들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에바브라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로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전도할 때 많이 쓰곤 합니다. 그리고 전도용 구절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 구절은 전도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사실 복음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오히려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된 데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에바브라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불교나 철학이나 종교의 체계처럼 사실 그런 종교들은 사람의 깨우침, 이성의 열림, 사유의 결과물로서 종교가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안에 사유의 결과가 아니에요. 또 우리 안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깨닫다가 어느 날 아 이거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게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전해줘야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는 말의 중요한 복음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들은 복음은 내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바브라의 사역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감격 그리고 그 열매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동료들과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편지를 받아 읽을 대상들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3절부터 편지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는 걸로 봐서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마친 기도가 아니고 꾸준히 정기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 2400km 넘는 먼 목숨을 건 대장정을 통해 달려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전한 에바브라의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복음을 제 고향 땅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받는 자의 수가 이렇게 늘어났고 그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사실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 없는 비판은 비난입니다. 왜? 그것은 사랑 없이 하는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제되지 않은 비판은 비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는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난인지 비판인지 금방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인 저분이 기도하면서 하는가, 그 문제를 놓고 그 대상을 놓고 기도 끝에 던지는 비판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은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 16진 찬양대가 이 골로새 주제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찬양을 드렸는데 그 가사를 보면 머리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나 로마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몸입니다. 지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실은 전 세계 교회가 한 몸입니다. 지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는 보통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수많은 현장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픈 지역이 파괴받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서 박해 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1위서부터 계속 매년 이 지구촌에 가장 박해받는 지역은 대상은 누구인가 이걸 그래프로 통계를 내서 순위를 발표합니다. 부동의 1위, 13년 동안 그 자리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동의 1위 박해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그러면서도 가장 땅끝인 북녘 지하의 성도들입니다. 그 통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위 북한, 2위 소말리아, 3위 이라크, 4위 시리아. 이 순위는 거의 안 바뀝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몰디브,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그러니까 주로 이슬람 지역과 그 다음에 북한 지역입니다. 극동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매일 무서운 목숨의 위협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평화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적어도 그분들을 지체로 감각을 갖고 있다면 그들을 끌어안고 정기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이죠? 또 이 박해받는 지역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기독 공동체의 영성을 제대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즉 한 몸은 고통받고 가시가 찔리고 죽어가는데 한 팔은 나 몰라라 아무 감각도 없다면 그 몸은 고장난 몸이거나 문제가 생긴 몸이죠. 그건 공동체의 영성으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박해받는 고난의 현장을 그 형제들을 반드시 기도 속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우선적 사랑의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지만 왜 그들을 정기적으로 놓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공동체의 의식 때문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는 얼굴 한번 만나지 못한 관계지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이다. 이것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게 사실 포인트는 감사예요. 유카리스. 투맨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카리스. 근데 이 유카리스라는 감사는 그 어원의 출처가 성찬식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려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유카리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쓰질 않고 앞에 어떤 수식어가 길게 붙어 있는가를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냥 아버지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까요? 근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감사의 출처와 출발이 사실은 십자가 사건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고하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담아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이 깨달았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지식의 레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깨달았다라는 말은 완전한 알물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깨닫는 건 내 이성과 IQ로 깨닫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그때야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이게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나의 사건으로 확 열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완전히 안 날부터 열매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골로새 성도들이 그 전까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온 영혼 한복판에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미널 크리스천으로 살 수가 있어요. 무늬만 크리스천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은 세월이 갈수록 철저하게 종교인이 되어가죠. 바리새인들이 되어가죠.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교조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고 신앙이 하나의 그 화석화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우린 절대 많은 선교 현장에 뛰어다니고 많은 사역에 불려다니지만은 우리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또 주저앉고 말하자면 뭔가 이 대기권을 이게 확 벗어나는 경험을 영적인 세계 속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자라는 중심에 이 궤도에 묶여서 계속 종로로 타면서 땅의 것에 코를 파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라는 자에 묶여서 종로로 타면서 이 회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새벽 잠에서 깨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다가 머리를 한 대 꽝 맞는 느낌이었어요. 송 목사 너서부터 우리 온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내 생활이 뭐 틀렸다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닐 거예요. 그 말은 아닌데 우리는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속에 들어간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복음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이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고 전해지고 전파될 때 이 속에서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달라지던데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뿌리를 내릴 때 안 달라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사건은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눈떠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말이 사도 바울의 언어 속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감사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된 감사죠.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에서 나를 위해 피를 쏟아주셨는가? 왜 나를 위해서 치욕을 겪으시고 살을 찢어주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의 모든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뿌리가 되고 기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감사요 삶의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만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붉은 십자가의 숲을 이루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교회당을 향하는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고 이 귀신 들린 세상은 더 악이 득세를 하는 것처럼 보일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생기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많은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기도만이라도 간절히 하다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교양으로 이해하느냐, 지식으로 받아들였느냐, 내 인생에 덮쳐진 은혜의 사건으로 이해했는가, 그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는 철저한 기독론과 철저한 교회론과 철저한 종말론을 가장 잘 압축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심령은 반드시 열매가 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자기적인 교회의 어떤 무브먼트가 운동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번 겨울 특세부터 출석 체크 안 했더니 숫자가 조금 줄네요. 그래서 되겠어요? 동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될 자리, 기도해야 될 자리, 은혜 받아야 될 자리는 강제로라도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동원한 거 아니고 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에바브라는 참 독특한 분입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저를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개인사 문제가 사도권에 대한 시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신을 쓰다가 반드시 자기가 사도권의 시비가 걸린 지역에 서신을 쓸 때는 뭘 밝힌다 그랬죠? 사도임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냄을 받았다는 사도라는 직분을 반드시 밝혀요. 근데 오늘 골로새에도 자기가 사도인 것을 밝혔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시비가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었죠. 왜? 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 서신에다가는 자기가 사도임을 그렇게 밝혀야 했을까요? 에바브라 때문입니다. 에바브라는 아시는 대로 사도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참으로 깨달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구원받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교회가 그 땅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생성된 교회이고 또 국제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목회적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에바브라의 신실한 복음의 역사를 좀 힘을 실어줄 동역자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로 밝히는 이유는 이 에바브라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에바브라가 혼자 깨달았고 혼자 공부한 복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전달된 복음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근데 나는 사도입니다. 역시 그 말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기원이 이루어졌고 출처가 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에바브라가 혼자 공부하고 깨달은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간 것입니다. 결국 에바브라를 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이걸 동역하는 입장에서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독 한 가지 건들고 지나가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을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배웠나니.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일반 다른 서신에서는 만다노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가 들었다, 믿었다,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만은 그런 일반 서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을 하나 썼는데 여기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배웠나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배웠나니. 이 표현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웠나니라는 말은 에 마데테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던지고 전하고 전파한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만지고 기르고 눈물로 기도하고 점검하고 양육하고 목회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은 신실하는 말은 충성이 일관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충성이 일관되다. 승패 상관없이 비바람이 오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우체통처럼 가로등처럼 표지판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신실한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뭘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기로 작정한 그 영혼을 말씀을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먹이고 키우고 옷 갈아입히고 더러운 거 묻으면 닦아주고 말 그대로 길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배운 논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많은 직분자들이 계시죠? 리더, 간사, 목자, 진장들 관리를 해서는 안 돼요.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먹이고 키우고 돌보고 확인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에바브라의 이 신실함은 거기에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 오늘 이런 아름다운 모델이 우리 3.1교회의 가장 소중한 경향이요, 스타일이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혼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떼처럼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행렬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에서부터 사고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헤쳐갈 수많은 일상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남의 기도합니다. 주여!